어제 런던에서 전도를 주 하다가 여기 옥스퍼드 서커스 스테이션 근처에 저 소호에 힌두교 템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몇 분의 많은 분들이 그 서커스 스테이션 근처에서 본인의 그 경전을 주 나눠주면서 포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좀 착하게 보이는 그런 젊은 행제가 힌두교 복장도 하고 또 이마에 이렇게 흰거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길래 왠지 좀 마음이 가서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좀 말을 건네고 어느 종교에도 없는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좀쭉 제가 좀 나누었습니다. 잘 들어줬고 그 친구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힌두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나눠주는 나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독실한 힌두교인이나 또 무슬림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참 죄에서 나쁜 것에서 떠나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뭐이 비단 이 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우리가 여러분 알듯이 우리 일상을 떠나서 수많은 시간들을 산에서 지내는 이유 역시도 깨끗하게 또 이렇게 죄에서 떠나고 싶은 그 피나는 그 노력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도 하나같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삶이 평안이 없고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갖게 되고 끌리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불안한 이유들을 계속 생각을 해 보면 다 죄와 관계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서 겪는 악한 뭔가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주체가 안 되는 감정, 미운 감정이라든지 악한 마음, 복잡한 생각들 통제 안 되어서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다 보니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이런 종교에 한번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안함에서도 그것을 의지하기도 될 것입니다. 이런 독실한 다종교지만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유일한 너무나 눈물겨운 것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죠. 그런 나눔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역시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어도 알라는 자비로우셔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힌두교에서 가장 추앙하는 신 크리슈나의 경우에도 보면, 물론 힌두교는 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막 체인처럼 엮여져 있는, 업보라고 그러죠. 체인처럼 엮여 있는 요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크리시나가 그걸 도와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크리시나를 의지하고 자기를 맡기기를 힘쓰면, 그러면 크리시나가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의지하고 그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간구하며 산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우리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비슷하다. 우리에게 특별하다 하는 이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겐 특별하지 않고 비슷한 것이 있다. 우리도 비슷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언뜻 들어보면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비슷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처벌이 그들은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 신들은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처벌 없이 그냥 자비로워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처벌을 물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용서는 받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그것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는 있는 거다. 용서했지만 죄는 어떻게 되냐?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진짜 우리 참 하나님은 진짜 저스티스, 진짜 홀리하셔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거룩함 때문에 당신이 친히 당신이 전부를 내놓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가 그런 점에서 다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크게 뉘우치고 정말 반성하고 회개를 했을 때 그 판사가 너무 자비로워서 그냥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 처벌에 대해서 어떤 가타보따 없이 용서만 하면 그 죄와 그 죄의 대가는 없어지는 겁니까? 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되고 훨씬 자비로워야 될 신이 세상에 판사보다 정의롭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용서를 말하고 자비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저스티스, 완전한 공의, 그 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약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죄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합니다. 얼마나 고행을 합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고 경계하지만 실제로는 죄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죄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알라가 조금 도와주고 크리스나가 좀 도와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심각하다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점에서 같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온 인류를 통틀어서 의인은 없다고, 한 사람도 하나님 보기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어쩌면 잘 이해가 차지 않는, 물론 이게 뭐 감옥 가고 벌받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심각한 죄를,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럼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왜 죄인인가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성, representative doctrine 같이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대표가, 경제적인 모든 걸 책임지는 대표인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 대표인 그 아버지에 딸려있는 가족들은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모든 직원도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대표의 결정이 그에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가 대표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아담의 밑에 있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한 대표자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도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다 이렇게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혼자서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하나도 그에 가담한 적도 없는 내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나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지금의 경우처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억울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면 그 사업을 뭐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하나도 의견에 내가 참여한 적 없고 하나도 보탠 일이 없는 불구하고 단순히 나의 대표가 되는 아버지가 좋은 결정을 내려서 수고해서 사업을 잘하면 나는 그냥 같이 편안하게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여기 공부하는 이유가 다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도 대표의 원리가 통용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대표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뒤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이죠. 뒤에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고통 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고 나는 잘못한 거 하고 연약하고 죄만 짓고 있는 난데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마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그 결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아담을 대표로 섬기다가 그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섬기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인격을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해놓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 수고해서 희생해서 했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나의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대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죄인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한 대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쑥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말은 그 죄가 내 인격, 내 자신의 인격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인인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요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피지컬하게 육체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만 명령을 하나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신체에 뭔가 영향을 주는 일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이어서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지배한다는 것은 백건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아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온 이유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남편은 참을 수 없어서 훅 눌러버리겠다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어떤 이상한 나쁜 것들이 생겼어 마음이 뒤틀려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만 해도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완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나다! 내 뼈 중에서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나 자신이다 말할 만큼 그렇게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서로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만 그 열매를 따먹을 때 동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본능 안에 이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용케 하도 살피다 보니까 발견하실 뿐이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죄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부부 싸움을 캐고 캐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갈등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생각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도 보면 다 자기 나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과 갈등과 분쟁을 들여다가 보면 자기 중심성 아니 뿌리 박힌 인간의 안에 있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말하는 이 수많은 죄악과 범죄들과 악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유익도로 생각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실체인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어느 계기가 마련되면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대단히 큰 세력을 갖고 지금 나의 영향을 주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아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도 요즘같이 원하는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얻을 수 있는 AI 시대가 되어도 우리 중에 세상은 점점 착하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기대하지 않죠? 왜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대를 이미 접어버렸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같이 그런 동일된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지금까지 수많은 뉴스를 보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 존재 안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더 착해지고 더 밝아지고 어두운 뒷골목을 마음대로 편안하게 여성이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 사람도 거의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죄는 만만치 않고 우리 안에 그대로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수행해서 결심하고 노력하고 한다 해서 사람이 바뀌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악은 실질적인 파워가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나 깊이 경험했던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아, 율법이 선하다. 뭔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건 내가 아니라 뭔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있지만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율법에 선한 율법을 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사는 거 보면 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하게 살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한 대로 손을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영혼이 더럽혀진다, 내 마음이 더럽혀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죠. 손 씻고 손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거 먹어도 그냥 뒤로 나오는 것뿐이야. 전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진짜 더럽히는 것이 뭔지 아니? 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우리는 다윗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착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도 한때 자기를 보면 참 믿음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듯이 한번 크게 유혹을 받아 충동을 잃어서 자기의 정말 충성하는 신하의 부인을 목욕하는 걸 보고 갑자기 남자의 정욕을 잃어서 그 부인을, 남의 부인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고 임신을 시키고, 그래서 원래 남편의 아들인 것처럼 둔갑하려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잠자리 하려 했는데 끝까지 남편은 충성되게 거부하고 할 수 없이 그 남편을 적지의 젤 앞에 적의 화살에 맞아 죽도록 다윗이 그렇게 시켰단 말이죠.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자기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런 악의가 있는 것을 그가 깊이 발견한 거죠. 나중에 나단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크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지었던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51편, 대표적 51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어떻게 약해서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난 죄악 구덩이에서 나온 존재 같은, 근본적으로 나는 내가 죄에 묶여있는, 사로잡혀있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로 바르게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걸 깨닫는 것은 큰 은혜 있습니다.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책만 던지고 알라처럼 선지자만 잔뜩 보내면서 네 힘으로 열심히 지켜보라고 해서 지켜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직접 자기 온몸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죄도 용서 받지만, 완전한 complete forgiveness, 완전한 용서도 되지만 실질로 그 죄에서 벗어나 어렵게 되는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많이 했죠. 그 중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죄를 이겨보겠다고 저렇게 날립니다. 너무나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도 정욕을 제거할 수 없다 했습니다. 조용히 산속에 있으니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처럼 지지고 볶는 세상에 한 번만 살아보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다는 것. 노력하는 것은 귀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겪는 많은 괴로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었으면 좋은 아들과 딸이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세상도 많이 악한데 보다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기대하면서 합니까? 실제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고민 아닙니까?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제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개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완전한 용서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주님의 관계 안에 헌신하지 않거나 호응하면서 하지 않으면 그 변화들이 더뎌 보이거나 양심이 갇혀 있겠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라는 인격을 의지하고 그 관계 안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수많은 나의 악의와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주저앉아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니까.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우리가 앉아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하면서 손발 다 놓고 그냥 의욕을 잃고 있는 채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의지만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바르게 한번 살아볼까? 자기 개발서에 그 나오는 지침대로 내가 한번 내 삶을 바르게 한번 세워볼까? 되지도 않을 결심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 너무 그 사람을 정화하면서 위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그를 몰아세워서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다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든지 조언이 필요 없다든지 우리의 뭐 행동이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왜 십자가에 죽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자기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게 하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도 만들어볼까? 아들 한번 죽여서 하나도 길을 만들어볼까? 아니, 어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놓을 때는 죽일 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갈등과 아픔과 고민과 상처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그런 일을 당면할 때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힘든 삶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언제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 돌아가신 그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분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힘든 마음과 아픔 속에서 그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님 좀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수를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안아버리고 품어줄 만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신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같이 그 넉넉한 주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아예 더 잘해줘버리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잘해주는 정도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과 은혜를 얻어서 그 수많은 얽힌 관계들 앞으로도 또 만나게 될 수많은 관계들을 그런 식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굿뉴스 놀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한심스럽다고 죄책감 저 사람 왜 됐냐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기보다도 안 될 결심을 재다짐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오신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그 일이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 앞에 머물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렇게 다짐하고 수면제 먹으면서 자기 마음을 추스려 하려도 안 됐던 수많은 유튜브를 보며 여행 다니면서 추스렸던 마음이 안 되던 추스리는 마음들이 주님께서 머물렀을 때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내 마음을 컴다운 시키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렇게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도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또 들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하다고 자꾸 대체하는 상황을 질질 오랫동안 끌지 말고 차라리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견디면서 그 갈등의 관계에 계속 힘들어하며 살아가지 말고 예수께 나아가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영혼을 품어낼 만큼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마음에서 우리 마지막 주님이 하신 구절인데 이 구절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네,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 아들이 예수가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찾고 나아가셔서 힘든 부부관계든지 모든 관계든지 그를 다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